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강패, 발육부진, 성적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소득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믿지 말자 화장빨, 속지 말자 조명빨, 다시 보자 카메라빨. 안녕망, 여자로서 좀 속상해서 공시랑되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겨. 최근 TV나 인터넷에서 화장미녀 아니면 카메라 미녀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거나 민낯의 민망함을 비웃는 경우가 많더라고. 예전에 성형으로 예뻐진 여자들의 비포 애프터를 가십거리로 삼더니 이제는 화장까지 건드리더라. 남자들에게 결혼 전에 여자 민낯 꼭 확인하라고 강조를 하면서 맞아. 박력 있는 미인 언니들의 화장 전후가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완전히 칼만 안 됐지 성형 수준이기도 하고. 근데 말이야. 소녀시대가 3시간씩 걸려서 헤어세팅과 메이크업 하지 않고 TV에 출연한다라면 나도 당당하게 머리 질끈 묶고 민낯으로 밖을 활보할 거야. 네. 뭐 사연 도중에 제가 뭐 이렇게 그 말씀드리기는 싫지만 소녀시대가 3시간 걸려서 헤어세팅과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TV에 출연해도 머리 질끈 묶고 민낯으로 밖 활보하지 마세요. 소녀시대하고 본인을 계속 같은 그 반열에 놓은 그런 전제 조건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뭐 소녀시대가 3시간 헤어세팅을 해도 네, 그 뭐 자기가 민낯으로 활보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소녀시대가 민낯으로 출연을 해도 당신은 화장을 할 일이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소녀시대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전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자기의 세계를 추구하시라 왜 자꾸 소녀시대인 거에서 걸고 넘어지시냐라는 그런 얘기지만 결론은 소녀시대가 어떻게 하든 하지 마세요. 뭘 하든 하지 마세요. 김태희가 아닌 이상 모든 여자들은 꿀같은 무결점 피부에 눈매는 깊으며 생기있고 속눈썹은 풍성하게 올라가있고 눈썹은 단정하고 입술은 촉촉하고 머릿결은 곱고 풍성하지 않아. 절대 안 그래. 아니 뭐 듣는 김태희씨도 부인하진 않으실 텐데 김태희씨도 사흘 이빨 안 닦으면 냄새 날 거예요. 여자인들의 완벽한 메이크업과 헤어세팅과 관리받은 몸매와 프로의 코디에 남자들의 눈이 익숙해져 있잖아. 못생겼다는 얘기 듣기 싫은 이상 그 수준에 맞춰서 연예인들 흉내내는 것뿐이야. 그리고 포토샵이 훑고 간 TV 화면을 쫓아가려고 조명 찾고 카메라 각도 찾는 거지. 물론 내가 3시간 공들인다고 소녀시대가 되는 건 아니지. 아닌데 남자들에게 한마디 하고파. 민낯의 충격은 이해하지만 부디 여자를 악질적인 사기꾼으로 몰진 말아줘. 민낯은 완전 못난이라고 비웃으면서 속았다라며 여자 가슴에 못 박지 말라 말이야. 하지만 나도 약간의 찜찜함은 있으니까 남자들에게 조언해주지. 믿지 말자 화장빨, 속지 말자 조명빨, 다시 보자 카메라빨. 어때 오홍홍? 그 인터넷에서 그 사진 보셨어요? 제가 한참 웃었는데. 화장해 있는 그 모습하고 화장을 지웠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시리즈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은 얼굴에 왼쪽 눈만 화장을 하고 오른쪽은 원래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라 백작처럼 얼굴 왼쪽하고 오른쪽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한 얼굴에 티가 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여자들이 그 변장 수준으로 화장을 하는 뭐 여자들의 그것이 뭐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비웃음이라기보다는 그게 만약 비웃음이라면 바로 그러한 외면적인 요 정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남자들에 대한 비웃음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저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단지 예쁜 여자 좋아하지만 그 예쁜 여자의 타입을 뭐라고 예쁜 여자라고 설정을 할 것이냐 이거의 폭이 지나치게 좁은 게, 전 같은 남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에 훈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준, 여자들이 좋아하는 기준, 건 이제 여성들끼리 이해할 수 있는 게 또 있겠고, 남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요. 남자하고 남자들이 서로 그 여자 예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폭이 아주 좁은 사람은 좀 경계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이런 얼굴은 예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이래서 예쁜 것 같고, 아, 저 사람은, 아, 그리고 뭐 쌍꺼풀만 보면 자기는 거의 뭐 버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지만 그 홋겸 눈에서도 그녀와 그녀 그리고 또한 그녀, 그런데 너 혹시 그 짝눈의 그 마력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니? 뭐 이런 얘기하는 이런 게 더 좋지 않는가? 그냥 세상에 좋은 거, 예쁜 거, 아름다운 거, 미의 기준이라는 건 어느 시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약간 그게 저렇게까지 좁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건 많이 예쁜 것이고 저건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그렇게 속이 시원하며 그 세상이 뭐가 이렇게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야. 하지만 나이를 먹는 게 즐거운 건 뭐냐면 호르몬이 미친 듯이 내리는 그 명령에 의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딱 뻔한 타입으로 보이는 것 이외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풍부하고 아름다움과 매력이라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 각도로 작용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남성들에게 매력을 뽐내는 여성들은 그 비례와 뭐 이런저런 거에 의해서 얼굴이 딱 이렇게 예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표정 예쁜 사람이 역시 먹히는구나라는 이런 것들. 그렇게 따지면 연예인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전국에 아무리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어도 실제로 그 얼굴을 육안으로 보면서 표정이 변화하는 것과 그 목소리의 울림과 그 조화와 변화와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현실 우리 생활에서 인기 있는 플레이보이 남들은 대부분 아닌 남들, 훈남들 아닌 남들이 인기를 얻고, 그리고 여성이 여성의 족이라고 여성들이 욕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도대체 저 몸매에 저 얼굴로 무슨 남자가 저렇게 줄줄 따라다니냐며, 저는 욕할 시간에 한 번 더 관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 얼굴에 저 몸매에 왜 남자들이 미칠까라는 그 매력, 이게 오히려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 읽고 나서 재미없네요.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든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IP 어드레스 찾아내.
경고, 반나라 토끼가 자살했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시간이 남아 돌진 않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의 애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발을 세워봐요. 네, 청태 씨 시간 남아 도시잖아요. 저희한테 글 올리는 뭐 글 그 작성 시간만 해도 선택이란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잖아, 그치? 난 선택한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자면 31가지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에 가서 그 종류 한 종류만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야. 내가 모든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도 없어서 그 맛을 모르지. 그렇다고 모든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다 이름도 신기해. 엄마는 외계인. 예, 외계인 맛이라니. 아이스크림마다 이름이 모두 다르고 색감이 다 달라.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그 아이스크림이 외계인 맛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엄마 맛도 있나요? 되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나는 아직 아이스크림의 모든 종류의 맛도 다 모르고 내가 빨리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마주치게 되는 거지. 그럼 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색상을 보고 이름을 보고 냄새를 맡고, 아니면 사다리 타기로? 아니면 마느니가 선택한 것을 택하나? 인생 그런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순간의 연속. 그 인생에서 운명이란 이런 순간 같아. 아이스크림 점원이 신제품이 나왔다며 그 아이스크림을 추천해 주는 경우. 신제품은 앞서가는 것을 의미하지. 스티브 잡스처럼. 아이스크림 점원은 운 또는 신을 의미하고, 남이 모르는 새로운 맛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값진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 난 북두칠성 맛을 맛보고 싶은데. 추신, 여담이지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 무서운 형들이 너 맛 좀 볼래? 할 때의 그 맛은 무슨 맛일까?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네 맛일까? 네. 사연들 많이 올리시다 보니까 요즘 상태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죠. 컴퓨터의 CPU도 너무 가혹하게 사용을 하면, 그렇죠? 그리고 상주램 메모리가 모르는 잘 모자라는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너무 탁신으로 구동을 하게 되면,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팬을 돌려 좀 식혀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마지막에 궁금해지네 진의 맛일까 부분에서는 이렇게 덜컥 양심의 가책이 들면서, 아, 내가 또 한 사람을 이딴 식으로. 이게 뭐 이제 유부남계. 근데 저의 유부남이라고 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일까? 글쎄요. 31가지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든, 아니면 뭐 우리 인생에서 마주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 남이 모르는 새로운 맛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값진 인생이 아닐까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역시 계속 새로운 맛을 찾아가고 탐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값진 인생이 아닐까. 그런데 뒤돌아서면 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결같은 맛을 매일매일 맛보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럼 또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저는 누가 제일 문제냐고 생각하냐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 새로운 맛을 맛본다고 좀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고. 근데 매일매일 똑같은 맛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지 않냐고. 어느 쪽이냐고. 내가 생각할 땐 이 두 가지는 서로 부닥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럼 그게 어떻게 안 부닥치느냐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스크림이나 먹어라 그냥. 선택의 문제요. 저는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참 탁월해. 이런 거를 느꼈던 게 그 영화 미스터 노바디 보셨나요? 미스터 노바디의 그 노바디 주인공이 말하자면 이제 인생을 살면서 계속 미래로 가면서 영화 진행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돼서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딱 한 명 남은 모탈,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병원에 기다려서 대기하면서 이제 늙어서 노환으로 죽을 날만 늘 기다리면서 과거의 회상처럼 이러면서 진행이 되는데, 영화 좀 심오해요. 그리고 가다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엄마가 자기 곁을 떠날 때에 울면서 그 기차를 쫓아가서 엄마를 따라가야 하느냐, 아니면 여기 남아서 아빠와 남게 되느냐, 예, 그 어느 한쪽을 도저히 택할래야 택할 길 없는 그 꼬마 소년의 상상 속에서 자기들이 존재하고 있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장자 얘기도 나오고 꿈속의 꿈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저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거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 그러니까 당신이 행했던 모든 선택은 옳은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 얘기도 아주 상쾌해졌어요. 그렇지. 그 선택 중에 내가 이것을 택하지 않았다면 저 선택이 더 옳은 것이었고 그것은 더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고 라는 이야기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 당시에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택한 그 모든 선택은 다 맞는 선택이 아니냐. 그러면 그 선택이 모두 맞는 선택이라면 항상 내가 무엇을 택하든 것이 맞는 선택이라면 선택의 의미가 뭐냐. 선택을 뭐 하려고 하느냐. 그 중에 틀린 선택이 있고 옳은 선택이 있고 이게 아니라면 선택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아이스크림이나 먹어라. 그런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이제, 그것이 옳다, 그러다, 결론을 내자라는, 그것 이외에, 논리 위쪽에 뭔가 존재하고 있는 듯한, 뭔가의 그 직관과 참 뭐한, 형형형형형한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논리나 막 날카로운 그게 아니라 가슴으로 흥냥냥냥냥 하면서 예? 아이스크림 요거 한번 할짝 요거 한잔 할짝 할때 보면 거기에서 흥냥냥냥 하는 거 행복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걸 말로 설명하기 힘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뭘로 설명하느냐? 흥냥냥냥냥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흥냥냥냥냥 하고 있을 때 지금 들으면 웃으셨어요? 예, 지금 웃깁니까 제가? 예. 아니 뭐 FM 방송 심야 DJ가 뭐 그렇게 웃긴 겁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흥냥냥냥 아, 저 제가 세상에 살면 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잘 웃는 사람들이거든요. 웃기기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도 웃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아버지하고 누구하고 동급이냐면 저 그 버킹엄 궁전 앞에 있는 그 영국 왕실 근위대 의장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높은 모자 쓰고 있는 그 근위대가 윈저 왕가는 물론이래요. 그 전 왕가까지 합쳐가지고서 세 개의 왕조가 교체되는 동안 한 번도 거기서 웃어본 적이 없대요. 절대로 안 웃는 것 같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감기약 선전 코리투살인가? 거기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감기 걸려갖고 코를 이렇게 하다가 그 운두 높은 모자를 쓰고 있는 그 근위대 빨간 제복 입은 아저씨가 에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올 정도로 근엄함의 상징인데 딱 한 번 웃은 적이 있는 게 우리 한국인 관광객 할머니가 그 앞에 가갖고서 한 번 대차게 웃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수준이 이제 우리 아버지죠. 그 다음에 웃기기 쉬운 사람은 우리 마누라 같은 경우인데 제가 웃기고 싶다라면 항상 0.2초 만에 웃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앞에 가서 예를 들어 나는 이 사람을 웃길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얘기 좀 저항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쉬워 보여? 난 안 웃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 이 사람 언제든지 웃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웃을 상황이 가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이런 소리 한번 내면 웃기 참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자와 나비의 꿈과 매트릭스와 그리고 황 시장 우리 어제 봤던 영화 뭐지? 무슨 어스였더라?
어너더.
아 그래. 어너더 어스. 그것도요. 여기 지구가 있고 저쪽 하늘에 또 하나의 지구가 발견이 되는데 거기 미러 평행 우주 이론 같은 뭐 그런 이미지예요. 이쪽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거죠. 여기 신해철이 있으면 저쪽에도 신해철이 하나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형형형형형형형 지금 웃으셨죠. 네, 황 실장. 저기 그냥 나는 지금 침묵 속에서 뭔가 발랄한 웃음을 짓고 있는 뭔가의 그 아스트랄한 소녀의 웃음소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딴 식으로 껄껄 웃으면 나 방송하기 싫거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형형형형 했을 때 여러분 웃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알아들을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다 선택을 했다라는 것인데 어째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쾌하시느냐. 그러면 아이스크림 드세요. 아이스크림. 와, 이 뭐 어마무지한 레드 제플린의 대곡이 하루에 이렇게 몰아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들으신 노래 Achilles Last Stand 들으셨고요. 그 앞에 들으셨던 노래는 Carlos Lambra였습니다. 이 정도의 뭐 어마무지한 대곡을 두 곡을 연사라서 내보내니까 잘못하면 이게 평가 절하돼서 이런 엄청난 명곡이 마치 그 설 연휴를 앞두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제작하다 보니 한날 그렇게 우연히 몰린 듯한 그런 착각을 잘못하면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순식간에 아찔해지는 건을요? 흥? 저기 들으실 노래는요. 마지막 곡은 Since I've Been Loving You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레드 제플린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아직까지 멤버 이름도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검색하시죠, 검색. 사실 요즘 그런 얘기들은 검색하면 나오지 DJ가 뭐 그런 단순한 정보 전달을 할 유튜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어떤 선입견 없이 들으시라 그런 식으로 일부러 준비를 했다는 식으로 둘러치고 있다니 예, 그런 노래들을 보내드렸습니다. 레드 제플린이 블루스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블루스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저 시조 같은 뭐 3443, 3543 딱 이런 전형적인 정형화되어 있는 그 패턴을 계속 플레이하는 음악에서 딱 고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 그게 창작을 대중음악가가 본격적으로 작곡을 해내는 그런 느낌에 의해서 더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이상도 블루스를 잘 연주할 수는 없어 이런 비르투오조라고 하죠. 연주하는 달인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레드 제플린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죠. 이 Since I've Been Loving You는 그래서 어드밴스 블루스로 치기도 하고 예, 그 슬로우 락으로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가사는 블루스의 전형적인 특성대로 나 아침부터 밤까지 무지하게 힘들게 일한다. 네가 떠난 뒤에 뭐 거의 술 취한 사람이 읊조리는 듯한 블루스가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면서 보컬리스트도 즉흥적으로 가사를 만들어서 그냥 뭐 별거 아닌 그 전형적인 가사들을 계속 읊조리는 듯한 패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노래에서는 그런 형식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상 이렇게도 처절한 보컬, 처절한 기타, 처절한 노래는 제플린 입에도 참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Since I've Been Loving You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